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나도 그렇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것 위에서 당연한 듯이 살고 있다. 너무나 당연해서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딘가에 누군가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건물, 다리, 길, 계단 등 사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편의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석구석 사람의 힘과 땀과 세월이 배어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만나는 이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당연하지 않은 마음으로 수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4월 28일 수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박학기의 비타민 첫 곡으로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진솔한 이야기와 담백한 위트로 폭넓은 사랑을 받는 만화가이자 에세이스트죠. 마스다미리의 에세이집 영원한 외출에 담긴 문장을 걸어봤습니다. 나도 그렇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것 위에서 당연한 듯이 살고 있다. 당연한 듯 살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누군가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았을 것이 분명한 존재들이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물건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떤 도구, 공간 이런 것들 이게 없었다면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었을까 싶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천만다행이다. 다행스러움까지 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요. 이 철도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도시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혈관 같은 존재잖아요. 도로나 철도 같은 거. 그런데 새삼 또 오늘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하철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EBS 북카페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또 듭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했겠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도보 가능한 거리를 넘어서는 활동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지하철이 있다는 게 또 지하철을 운전하는 또 기관사 분이 계시고 또 그 철도 회사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데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들 오늘 하루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번 누군가의 수고를 기억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끔 이런 문장이 툭 튀어나온 날에 한 번씩도 생각해보는 거 이거 참 멋지고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사가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 덕분에 지속되고 또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또 좋은 일이겠죠. 김미성님, 안녕하세요. 벌써 4월 마지막 수요일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고 감사함이 더욱 많은 기대되는 5월을 기다리며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4월이 어떻게 벌써 마지막 수요일에 이르렀죠? 이것도 참 당연한 듯이 수능하고는 있지만 참 의심하고 싶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체감하기로는 전 아직도 정말 1999년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막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고 요상하지만 당연한 우리가 수능해야 될 어떤 순간들이기도 하고요. 5월 기다리면서 북카페에서 4월의 마지막 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카페인 분들 북카페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감상, 이야기 무엇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EBS 라디오 앱을 반 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1045 열어둘게요.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띄워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산책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스다미리의 에세이집 영원한 외출에 담긴 글 한 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스다미리는 숫장 시리즈, 사와무라시댁 시리즈, 오늘의 인생 등으로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가이자 에세이스트인데요. 오늘 함께 볼 이 책, 영원한 외출에는 삼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저자를 통과했던 마음과 생각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아주 선명해서 그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차례가 온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선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가에서 엄마와 둘이 보내는 날이 2, 3일 계속되자 도쿄에서의 내 생활이 희미해졌다. 점점 엄마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네 하며 베란다에서 저녁노을 바라보는데 마치 노년을 보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40대라는 사실에 툭 하고 시간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 한 매체에 고령의 부모와 40살의 딸, 세 식구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딸은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에서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 군고구마를 사달라고 한다. 둘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은 오늘 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되겠지 하고 상상한다. 실제로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사준 것은 편의점 어묵이었다. 만화 속의 딸도 나 자신도 마지막 선물이 무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과거에 선사해준 다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사준 것 중에 손목시계가 있다. 잡지에서 보고 그 선전 문구에 홀렸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팔을 흔들며 살아가자 하는 문구였다. 그것은 팔을 흔들어서 시계 밥을 주는 자동 태엽 시계였다. 아버지와 둘이서 백화점까지 사러 갔다. 내가 전문대생 시절이었나? 아버지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다 큰 딸과 외출하는 것이 정말로 기뻤던 것이다. 주머니에서 작은 인조가죽 지갑을 꺼내 4만 엔 가까운 시계를 사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시계를 차고 있었을까? 아버지가 프랑스 삼색기색 봄 스웨터를 사온 것은 내 생일 밤이었다. 퇴근하자마자 옜다 하고 리본이 달린 종이 가방을 주었다. 중학생인 내게는 조금 어른스러웠지만 입어보니 잘 어울렸다. 역앞 케이크 가게 옆에 작은 옷가게가 있는데 진열장에 걸린 것을 사온 것 같았다. 내가 그날 받은 것은 스웨터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가게에 들어갔을 당시의 아버지를 귀여우셔 라고 생각하는 미래도 함께 선물 받았다. 지금도 생일이면 엄마가 백화점 상품권을 보낸다. 사고 싶은 것 사렴 하고 전단 뒷면에 쓴 편지와 함께 연금 생활하면서 그만 보내도 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자고 착착 받아서 지갑에 넣는다. 마스다 미리의 에세이 영원한 외출 중에서 마지막 선물의 일부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루더 밴드로스의 댄스 위드 마이 파더 띄워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참 뭐랄까요? 괜히 좀 뭉클해지곤 합니다. 뭉클하죠. 부모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써서 해주신 것들, 사주신 것들은 마스다 미리의 말처럼 당시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래까지 또 그 당시에 함께 선물을 받은 거인 거죠. 아,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물건들, 어떤 선물들, 마음은 당연한 거고 이제 어떤 그 선물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사도 많이 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릴 때 받은 것 중에서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 지금도 사용하는 물건인 것이 목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0살 때쯤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목도리인데 그거 지금도 겨울에 가끔 하거든요. 할 때마다 뭐 아이의 목 사이즈나 뭐 어른이나 크게 큰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한 세 번 두를 거, 저는 뭐 한 번 반 두르고 이러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목도리 볼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해지기도 하고 난 이거 60살, 70살, 100살까지 꼭 목에 둘러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30년 된 목도리인 거죠. 이쯤 되면 거의 이 정도 되면 목도리가 30년 되면 사람이 되지 않나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주었던 그 나이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더 어렸을 저희 아버지를 또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이게 미래에 떠올릴 추억을 정립하는 마음 으로 부모님이 무언가를 주시거나 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왜 힘들게 왜 어려우면서 왜 나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지만 지금 이 마스다 미리의 고백처럼 주실 때 착착 미래를 정립한다, 추억을 받아둔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잘 정말 감사히 받고 가끔은 응석도 좀 부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응석쟁이에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특히 음식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음식 같은 거 주신다고 하거나 이러면 아우 나 어차피 그거 뭐 어차피 지금 뭐 어쩐데 막 투덜투덜 하는데 또 주시면 너무 맛있게 개눈 감추듯 먹고 이래서 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고로울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또 부모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주시나 봐요. 어제 저녁에도 족발을 배달시켜 주셔가지고 아, 이 밤에 무슨 족발이야. 나 진짜 지금 이러니까 내가 살찐다니까. 막 이러다가 그거를 와, 불족발이 맛있네 이러면서 아주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지금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정립 인게 되는 거겠죠. 2606님, 어제 뵙고 온 아빠 생각이 더 깊어지네요. 암투병으로 많이 야위고 거동도 불편하신 아빠를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뵈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말도 건네고 손도 잡아드리며 보내는 요즘입니다. 아빠께 뭘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제서야 제가 아빠께 보답하는 것 같아 더 죄송하고 정성을 드리게 되네요 하셨어요. 아, 읽으면서 뭔가 저도 갑자기 눈시울이 네 이렇게 좀 뭉클뭉클해지네요. 아, 이, 네, 참 이 시간들을 정말 나중 미래를 위해서 정립한다는 느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효님, 매일 재방송만 들어서 음악을 못 들었는데 음악까지 들으니 좋네요. 기분이 업됩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이렇게 생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사연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또 기분도 음악 따라서 또 업되기도 하고 약간 마음에 토닥토닥 이렇게 다독임을 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노래도 잘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스윗소로우의 그대가 있어서 이 노래 듣고 와서 수요일의 박사님 만나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흥미로운 뇌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2주라는 시간이 됐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도 들고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사실은 2주 만에 만나는 거면 그런데도 제가 계속 고백하지만 이게 한 주도 안 거르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친근하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난 횟수와 상관없이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진짜 오래 만났는데도 그게 계속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아마 생각이 통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마음이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
네. 네. 이야기가 잘 통하면 만날 때마다 즐겁고.
맞습니다. 항상 이 북카페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도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 활기차게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시잖아요.
네, 인사가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고 그냥 저는 요즘 동네에서 아쉬운 게 놀이터 가서 할머니를 뵈는데 네. 늘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네. 인사를 드리거든요. 오. 근데 그게 되게
네, 이웃 할머니.
네, 이웃 할머니. 네. 특별하신가 봐요. 왜 인사하셔서 처음에 이러더니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도 청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웃어주고 인사하는 네. 게 큰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실제 연구도 있어요.
아니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이 Talking to Strangers라고 책으로도 썼는데 그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있고 네. 인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대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런 네. 게 또 나의 건강,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군요.
네, 실제로. 그 메커니즘은 다음 주에 다룰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항상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얘기하다가 그냥 툭툭 나와요.
네.
온 일상에 뇌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이야기들 모으는 걸 유난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 연구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또는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게 연결되는 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또 나누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오늘 지난번에 끝무렵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끝인사하다가 나온 게 이제 시간. 다음번에 그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하다가 다음번에 그럼 시간 얘기해 볼까요? 이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얘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약간 물론 매 순간마다 그렇지만 유독 더 들떠 보이세요. 시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이 윤고은의 북카페 올 때마다 늘 즐겁습니다.
저도요.
이런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공간은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2014년도에 노벨상 받으신 세 분이 뇌 안에서 공간을 지각하는 세포들을 발견해서 공간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마다 딱 이렇게 신호를 주는 장소 세포가 있고
네.
어느 방향성으로 걸어가면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 세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은 진짜 뇌 안에 GPS 시스템처럼 이렇게 매핑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연구를 네. 하면서 그렇다면 뇌 안에서 시간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매핑되는 장소 세포가 있고 공간 세포가 있으면 시간도 어디선가 코딩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답부터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크게 보면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연구들 중에서. 하나는,
두 개의 시간?
네, 두 개의 시간. 하나는 객관적으로 짧은 지금 1초가 지났나, 2초가 지났나, 아니면 지금 1분이 지났나, 30초가 지났나,
네.
정말 이 똑딱똑딱 하는 시간을 그 측정하는 세포 메커니즘, 그 뇌 메커니즘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는 내 주관적인
네.
어떤 이벤트를 경험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거나 경험하거나 했을 때 그 경험이 뇌 안에 기억으로 남는 나만의 그 어떤 이야기 안에 삶에서의 경험 안에 시간은 네. 또 다른 형태로 코딩이 된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간과 객관적인 시간이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다가 또 예전 그리스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네. 신기한 게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왜 그 연대기 이러면 크로놀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영어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똑딱똑딱하는 시계처럼 1초, 1분, 뭐 하루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이런 것처럼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지금은 뭔가 삶이 바뀔 것 같아. 난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 지금 난 너무 행복해. 또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결심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라고 뭔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떠올릴 때 나에게 의미 있다고 느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예전에 성경책이나 네. 고전들을 보면 시간을 지칭하는 언어가 대부분 카이로스로 지칭이 되어 있었대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실제 재미있는 건 뇌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느리게 가다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빨리 가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시간이랑 달라서라고 해요.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해야겠다. 일단 정리만 하면 네. 객관적으로 어떤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경험이 쌓이고 내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측정하는 메커니즘.
이게 재밌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도 나왔지만 아이 때에 비해서 점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라고 이렇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의 착각이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똑같은데 네. 내가 착각하는 거지 뭐 익숙하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뇌 속에 어떻게 보면 시간 개념 자체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사실은
보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이 존재하는데
더 있어요?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아주 긴 시간을 느끼는 거랑 짧은 시간을 느끼는 거랑 다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네. 것이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이는 건데 잠깐만 다시 이렇게 풀어볼게요. 네. 우리가 시간을 떠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줄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뭔가 저기 끝까지가 뭐 100만 년이고 조금 줄자 여기 끝까지가 100년, 뭐 네. 10년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지금 1cm 왔어, 10cm 왔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뇌에서는 사실 시간이 경험으로 쌓이는 거라서 내가 1cm, 뭐 10cm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초, 1분 이게 정말 뇌 안에 쌓이는 게 아니고 네. 내가 1시간이 갔어도 1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었으면 뇌는 기억하지 않아요. 없어진 시간인 거예요.
냉혹하네요. 뇌는 줘.
근데 한 시간 동안 내가 너무 행복한 기억을 했고 이건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한 시간의 기억이 꼼꼼히 빼곡하게 뇌 안의 경험으로 남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또 홀리데이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왜 매일 하루하루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시간이 그냥 매일 똑같이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반복적인 일상이니까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디 여행을 가면 3박 4일밖에 안 갔는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꽉 찬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여행을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새로운 기억과 학습한 것들이 생겨서 그것들이 뇌에 많이 쌓이니까 네. 이 3박 4일이 딱 4일이라고 똑같은 4일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재밌었던 여행, 기억들이 많은 여행의 3박 4일은 다른 일상에서 3박 4일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오면 어렸을 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세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네. 뇌가 배워야 될 게 많고 채우는 게 많으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더 느리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채워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상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 건 다 알고 배울 거 그렇지. 많이 배웠고 이렇게 뭔가 큰 변화가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걸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은 그냥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져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네. 돌이켜보면 1년이 순식간에 갔네 라고 했다는 얘기는 1년 동안 내가 새로 뇌가 학습하거나 경험하거나 한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 슬프네요. 뇌가 기억할 만한 시간은 또 좀 적게 줬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뭔가 내 뇌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야지. 그러면 같은 시간을 써도 내가 늘려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좋은 소식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시간을 우리가 더 받을 순 없지만 시간을 최대한 또 밀도 가득하게 쓸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뇌가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어차피 네. 그냥 아무리 내가 20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막 정말 초시계처럼 그 내 모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내게 중요한 시간은 뇌에 남는 시간인 거죠.
여기서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저에게 살짝 들려주신 얘기들이 또 너무 흥미로워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빛이 감지되는 그 시간과 그렇죠? 네. 음파가 감지되는 시간이 다 이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또 다 조절될 수 있도록 또 섭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뇌과학자 중에 제가 국내에서는 정재승 교수님 정말 좋아하고 또 네. 다른 종교형 교수님도 많지만 해외에서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뇌과학자 한 분이 데이비드 이글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브레인이라는 시리즈도 나와서 되게 네. 익숙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 이분이 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브레인 타임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잘 생각해보면 빛의 속도랑 음파의 속도가 다른데 우리가 시각으로 무언가를 봤을 때 뇌가 어 봤어 라고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 라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음파와 빛이 다르다 보니까 성질이 뇌 안에서도 또 시각으로 전달되고 청각으로 전달된 속도가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부터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뇌에서는 내가 이걸 막 다 따로따로 세상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윤고은님의 목소리와 얼굴과 표정과 이 모든 걸 다 한 사람으로 인지하기 네. 위해서는 그 신호들을 묶어줘야 되는데 그 묶어주기 위해서는 동시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 볼 때와 들을 때와 아, 이게 한 사람에게서 온 신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묶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간들이 조금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네.
뇌 안에서의 일종의 타임키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세상의 경험들을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뇌 안에서 얘는 좀 빨리 들어왔고 얘는 좀 느리게 들어왔지만 동시성으로 맞춰줘서
그 정보들을 묶어주는.
네, 묶어주는 그 메커니즘도 또 시간이 중요한 거기도 하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좀 너무 이상한데 자꾸 섭리니 이런 말을 제가 쓰게 되는데 이런 게 누구나의 뇌 속에서 지금
누구나의 뇌 안에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제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통제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먹어서 환각이 올 때
네.
가끔 또 이 시간의 경험이 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고 나서 그 말소리가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진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맞으면
네.
뭔가 행동이 느려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어떤 환각을 느끼고 있거나 진통제나 마약을 맞았을 때 또 뇌가 느끼는 시간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평소 느끼는 것보다 시간을 더 느리게 보기도 한다. 이런 현상도 있고요.
보통은 느린 쪽으로 되나요?
어떤 마약의 경우에는 더 네. 빨라지기도 하죠.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평소랑 좀 다르게.
네.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영화 브레이킹 배드 보면은 메타암피타민 종류의 네. 그러한 이제 약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굉장히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마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치료의
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는 걸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이글맨 교수님을 제가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실험을 너무 재밌게 한 게
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굉장히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간다고 느껴졌다. 영화 자주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많고 맞아요.
차에 치이기 직전이나 벼랑에서 떨어졌을 때 갑자기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어떤 소설은 네. 성석재 소설가의 소설은 제목이 네. 소설의 단편 소설 한 편 분량인데 그러니까 몇 네. 장인데 네. 소설 제목이 내 인생 마지막 4.5초예요. 4.5초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 그 소설이 4.5초 만에
간의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오. 이제 푼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촉촉촉촉 잘려가지고
그렇죠.
엄청 늘어나는 느낌?
근데 이 과학자가 재밌는 건 이걸 과학으로 연구하려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학원생들을 저기 공사용 크레인 우리 아파트 한 10층 이상의 높이 높은 네. 한 70m 되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동의를 받으신 거겠죠?
동의를 받았죠.
네.
실험을 위해서.
네.
사실은 저는 이 교수님 밑에서 진짜 박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매일 번지점핑을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런 너무 재밌는데 어쨌든
아, 예?
여기서 이제 밑에는 안전하게 그물을 펼쳐놓고 이 사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밑에가 열리면서 그 70m 높이에서 그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럼 그 떨어지는 순간 뇌가 느끼는 시간이 평소랑 달라지나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그럼 거기서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시는 그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분들도 다 과학자들인
다
거죠.
과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으로
맞아요.
지금
이 박사 논문을 시간의 연구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십 번을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시간을 느끼는 게 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실제 낙하하는 시간은 우리가 밖에서 보면서 뚝 떨어지는데 2.2초 걸렸네 이렇게
네.
측정하면. 이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평소 같으면 2초, 1, 2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네.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그 시간이 실제로 느끼기엔 늘어난대요.
아.
한 3초 이상으로.
3초 이상으로?
막 몇 시간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네.
조금 늘어나는 거네요?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또는... 엄청 아름다운 경험을 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맞아.
슬로우 모션으로 막 맞아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그런 거죠.
바깥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나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뇌가 겪는 건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이유가 뇌에서는 그 순간이 어쨌든 무섭건 아니면 너무나 아름답건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이제 뇌는 최대한 이 많은 신호를 처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되게 꽉 찬 시간으로 더 느리게 가는
와. 아니 어떻게 보면 뇌가 제가 아까 전에 냉혹하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아니 조금 교활하게까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기억할 만하다. 요 신호 괜찮은데 싶으면 정말 촘촘하게 다 이렇게 시간을 열어서 받아주는 느낌도 좀 들고.
네.
아니면 그냥 쌩 잊어버리기도 하고.
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나에게 얼마만큼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네.
이제 도파민과 선조체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뇌가 타이밍을 다르게 하는 거죠.
아.
요거 정보는 스킵 이러면은 별로 채우지 않았으니까
네.
빨리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되고 이 정보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 시간이 꽉 찬 시간이 되는 거.
아니 근데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네.
무엇인가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네.
요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나의 생존에 있어서 좋은 신호들이겠죠.
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한 신호고 그다음에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고
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학습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네.
예를 들어서 저 벼랑 끝에 가면 내가 떨어져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뭐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그 순간에는 모든 정보를 다 프로세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재밌네요. 우리 생존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유독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생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뇌가 이제 더 기억을 잘하죠.
우리 카페인 분들 시간에 대해서 우리 뇌가 인지하는 이 시간 지각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거 참 많으실 텐데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디 어플이나 샵 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로 건너가서 시간 지각에 대한 이야기 장동선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적의 숫자 띄워드릴게요.